아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함께합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32절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반대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벌써 자기들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이 위대한 이유는 인종도 성도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복음인 것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은 참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마 가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정막만 흘렀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싸준 뇌물, 갑절의 돈, 뭐 특별한 선물 예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이집트로 가지만 그들의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 지금 떠나온 지가 오래인 이 시므온, 이집트에 갇힌 지가 오래인 내 형제 시므온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생사를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내 눈에 흙 들어가면 데려가라, 나 죽거든 데려가라라고 얘기했던 베냐민을 지금 위험한 지역으로 데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정말 그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 잘 가서 이 베냐민 데려가니까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좀 증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이 아이를 데리고 양식을 구해서 이제 기근 동안 쓸 양식을 구해서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만을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신은 어때요? 이런 희망을 갖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내려갔을 것 같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너무너무나 불길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집트 땅에 당도하기 전에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을런지 모르고 너무 자기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이집트 총리가 어떻게 해야 할런지도 모르고 또 돈까지 분명히 돈을 지불했는데 돈까지 자루에 있으니 너무너무나 불길한 생각이 들고 최악의 상황이 생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돌려주면 시므온을 풀어줄까? 우리 형제 시므온을 풀어줄까? 베냐민을 보여주고 우리가 첩자라고 하지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에게 이제 호의적으로 돌아서서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인가? 아니면 투옥당할까? 죽이진 않을까? 아마 그런 불길한 생각을 안고 드디어 이집트에 도달해서 당도해서 요셉의 앞에 이집트 총리 앞에 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부터는 반대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체가 이렇게 바뀌어서 주인공이 바뀌어서 그러면 요셉은 하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과 또 다르게 또 편치 않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므온을 가둬놨고요, 형을 일단 가둬놓고 또 하나는 형제들이 자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냥 이 형제의 안위는 상관없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형들이 안 되는데, 하나님 형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형들이 변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마음에 편치 않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형제들이 도달했을 때, 이집트에 온 것을 보았을 때, 이 요셉이 안심했을 것입니다. 베냐민과 함께 온 것을 보며 여기 보면 계속 내 형제, 내 어머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 아이를 보며 그 복받치는 감정을 가까스로 눌렀을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형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구나라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억누르고 그래서 요셉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요셉이 혼잣말로 그랬을 거예요. 이제 잔치를 벌일 때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청지기를 불러서 집사를 부른 거죠. 집사를 불러서 만찬 준비를 시킵니다. 만찬 준비를 시키고 이제 준비가 다 되자 형제들을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총리 요셉의 마음은 또 모르죠. 형제들이 또 모른 채 이렇게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자기들을 초대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문 앞에 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쵸?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불안하고 형들은 마음이 조급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했던 그 시므온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제 총리가 자기 집으로 오라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거 다 뺏기고 우리는 노예가 될 거다.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그리고 너무너무 불안했던 그 마음이 이 요셉의 집 앞에서 터져버립니다. 아마 울먹이는 소리로 너무너무 두려워서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사 붙들고 청지기 붙들고 들어가면 죽으니까 붙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뒤에 절부터는 그래서 이 집사에게 19절부터는 집사에게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기 시작해요. 내가 우리가 돈 다 냈고 가져올 생각 전혀 없고 곡식값 다 치렀는데 왜 자루에 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 여기 다 가지고 왔고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선물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청지기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너무나 마음에 짐이 들고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말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애굽 사람일 수도 있고 이집트 사람일 수도 있고 가나안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요셉을 통해서 알았을 텐데 아마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왜 이렇게 불안해했을까요? 분명히 이 이집트의 총리 앞에 서는 것은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집트 총리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이집트 총리 앞에 서는 이 형들과 누가 대비가 됩니까? 그 파라오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이 너무나 대비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이들이 요셉의 그 총리이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총리 앞에 서는 것이 그 사람의 권력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걸 감안하고 봐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그게 그냥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린 죽을 거야 이러고 있다가 터져버려가지고 그 집사를 붙들고 청지기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참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보면 이들의 불안은 비단 그냥 이집트 총리 그 권력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큰 그 마음의 불안을 야기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42장 2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2장 22절 르우벤이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그러므로 그의 핍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시몬이 잡히자마자 고백한 거예요. 르우벤이 그러게 우리 동생 그렇게 하지 말자고 내가 얘기했잖아.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그냥 이집트 총리를 만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죄책감.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 동생을 팔았다는 죄책감. 후회했지만, 저렇게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내가 이 일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야. 내가 이 일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내가 이 일로 반드시 정말 너무너무 좋지 않은 일이 내 인생에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거야.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죄책감들이 여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에 있는 죄책감들이 지금 이집트 총리의 집 문 앞에서 터져버리고 두려움과 공포로 몸을 떨게 했던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 죄책감이 가득 찬 마음에는 늘 의심이 뒤쫓아 다닌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죄책감이 있는 마음에는 항상 의심이 뒤쫓습니다. 내 잘못인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책감을 느꼈는데도 의심이 가.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의심이 가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의심이 가고,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없는 마음, 그것은 바로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책감만큼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책감만큼 우리를 올라매고 정말 패럴라이즈하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이 없어요. 항상 의심하고 항상 불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는 그 깊은 그 속에 있는 죄책감 때문인 것을 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다. 그 말씀이 저에겐 그렇게 들려요. 저의 생각에는 막 아담과 하와가 막 슈퍼맨 같이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막 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전혀 결함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벗었으나 라는 말씀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도 우리와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투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약점들이 다 있었지만, 그런 약함들이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죄책감이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죄책감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벗었었던 것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거 금방 타서 없어지는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또 가리고 무화과 잎으로 또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죄책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걸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가려보든지, 어떻게든 좋은 가면을 써서 다른 사람을 속이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아예 접촉을 안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저도 아니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괜찮겠지. 나는 그냥 내가 한 실수와 죄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그것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으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린 내가 인간이니까, 우리가 다 약한 사람인데 뭐 그 정도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안 통하면, 그래서 다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이 다 벌어지고 나면 그때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죄 지을 때 막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죄 졌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막으셔야지,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비극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무리 비난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 앞에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좋은 가면을 쓰고 있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해도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뭘 하면 좀 사라지면 좋을 텐데 아무리 해도 인간관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다 삶이 헝클어지기는 헝클어지는데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고 죄책감은 곧 수치심으로 변해서 우리 귀에 계속 따라다니며 우리를 따라다니며 무자비하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무슨 교회에 와서 그렇게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냐 라고 우리에게 잊을만 하면, 아니 잊고 싶은데도 계속 찾아와 우리를 그렇게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책감인 것을 봅니다. 지금 나에게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책감이 무엇입니까? 잊을만 하면 나를 괴롭히는 그 죄책감이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이 드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것을, 불구가 되는 것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갖습니다. 아버지들은 돈 없고 능력이 없는 것에 죄책감을 갖고, 엄마들은 아이에게 소리 지른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만약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시달리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아멘? 그건 죄란 말이에요. 내가 똑같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내가 그 짓을 하면,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것도 아는데 똑같이 한다면 내가 자백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갖고 그 죄에 내 발을 들여놓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없고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고 어쩌면 억지로 편안한 마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 정말 다른 죄책감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이라면, 회개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정말 그래서 그 죄책감을 이긴, 그 죄책감을 우리 안에서 도려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건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지금 잠깐 평안을 얻으려고 지금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내가 더 이상 죄 짓고 살 수 없다는 것, 내가 이렇게 살 수는 더 이상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가는, turn around 하는, 그것이 회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IRS에 편지가 배달이 되었답니다. 이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담당자님께, 저는 작년에 세금 보고를 작성할 때 고의적으로 소득을 낮춰서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즘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150불짜리 수표를 보냅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게 편지의 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밑에 추신, 만약 이래도 제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면 나머지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이렇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 회개 아니잖아요. 내가 잠 잘 정도만, 내가 그냥 납득이 갈 정도만, 괜찮은 정도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정도만, 그 정도만 회개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다시 괴롭히고 다시 그렇게 죄인으로 살고 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에 휘둘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불신이 있고 마음의 평강을 뺏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는 선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한 요 정도는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속에 죄책감은 언제나 사라지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야곱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아는데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불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결국 그 죄책감에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셉이 그렇잖아요. 당신들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미리 보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죽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 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지독한지 살려줘라고 다시 요셉에게 갑니다. 다시 요셉이 얘기해 줘요. 당신들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죄책감에서 제발 벗어나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더 많이 나누려다 이곳에 걸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죄책감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파괴시키는지,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지,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적당히 살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삽니까?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죄책감에 사단의 저주 아래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달려 죽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 죄의 책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책감은 말 그대로 죄책감이에요. 감. 내 감. 감정. 왜냐하면 죄의 책망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냥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저 인간이 나 사랑하지 않는 감정이 들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감정이 들을 수도 있고 우리의 감정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의 죄책이 다 해결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의 책망은 더 이상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것처럼 당신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은 요셉이 나를 용서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도 이 죄책감은 우리를 여전히 괴롭힐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책감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책감 가지고 있는 우리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으면 평안할 때 상관없어요. 괜찮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조금만 아프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다 무너져버리는 정말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죄책감으로 사는 불쌍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미 다 치루신. 이미 다 해결하신 정말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마 형제들이 시몬을 안고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울었을 것이요. 여전히 죄책감은 남아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한 다윗의 고백을 보며 정말 우리의 죄는 여기서부터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백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맑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죄를 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일들이나 어떠한 직분이나 어떠한 상황이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51편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시여 시작!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정하리이니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깨끗게 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책막이 우리 삶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쁨으로 정말 프리한 죄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을 더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정말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의 책망을 내가 짊어지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 죄책감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찾아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끈질기게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정말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의의가 무엇이고 의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듯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 되었잖아요. 그렇죠? 의인이 되었는데 정말 의인이라 들을 만큼 의로운 일을 하고 삽니까? 그렇게는 또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인 만들어주신 건 내가 알겠는데 내가 의인으로 살지 못하는 건 뭔 딜레마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 righteousness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righteousness라고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죄책감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책망은 이미 주님께서 짊어지셨음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책망들을 가지고 가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회개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란 미국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가 신발을 신는 동안 죄는 세계 한 바퀴를 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동안 내가 하는 죄의 삶은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가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아직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더 악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세상에서 다른 사람 위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세상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이며 회개의 의미이며 그리스도인의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더 이상 정말 세상과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갈등은 거기서 와요. 그렇죠? 왜 신앙에 갈등이 있습니까? 왜 신앙 갈등합니까? 누구한테 상담받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려 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즐기려 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은 그 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가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정말 그 죄의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는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우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납득할 만큼만 내가 괜찮을 만큼만 그냥 죄책감 안 느끼고 잘 장도만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 얘기한 그런 정말 이중적인 사람이 내가 아닌가.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마음도 없고 그래서 죄와 싸울 마음도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닌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자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백이 나의 회개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것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인 그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아직도 죄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아직도 정말 주님의 사람과는 멀어져 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생의 가치를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희귀한 이 세대에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서로 기뻐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억지가 아닌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